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 우리 본문은 그 앞에 서기관들을 꾸짖은 얘기에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꾸중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화 있을 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특별한 그 저주와 그 꾸중이 복음서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너무 우리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하는 이제 반발 아닌 반발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진심과 정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세웠고 잘 꾸몄는데 그렇게 꾸중만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저들의 변명 아닌 변명 혹은 그저 반대 아닌 반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단히 엄중한 심판을 공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힘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로 자기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사건건 저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남김없이 훼파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060페이지 예레미야 7장에 가면 동일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경계하며 그 가곡해하며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하자면 심판을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힘을 다하여 지었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것입니다 라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짓말은 중요하게 이것이죠. 진심과 정성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다 그겁니다. 너희가 이 전을 짓고 와서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본질은 아니다. 그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5절에 보시다시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9절에서 보듯이 너희는 공의를 행해야 한다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다만 종교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는 최소한의 정의와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계속되는 공격에 대하여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저들이 자신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격에 대하여 사뭇 놀라고 당황하여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예수님 앞에 피력하여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었고 이런 열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편들기 위하여만 서 있는 한 민족, 한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답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AD 70년에 역사상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훼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로마의 멸망을 위하여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란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그 정의가 자신의 옳음을 위하여 누구를 심판해서 가지는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정의를 봅시다. 세상에서의 정의, 세상에서의 옳음, 세상에서의 평화는 누군가를 내 정의를 따라오지 않는 자나 반대하는 자,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를 제거해서 만드는 정의요 평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묶는 것으로 공의와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그 공의가 기본적으로 자비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그 문제의 최고의 걸림돌이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모르더라는 거죠. 저들의 정의, 저들의 신앙은 자기 편을 들고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증명해주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더라 말이죠.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다. 나는 한 부족의 신이 아니다. 나는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이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려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제한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수단으로, 보복 수단으로, 보상의 수단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같은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 교훈이었고 중요한 문제였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에 행한 일이란 사사기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주적이었는데 그때도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블레셋에 밀립니다. 첫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이 패퇴하자 스스로들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진단 말이냐. 그러자 자성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우리 진중에 모시자. 그래서 실로라는 장소에 있던 성막,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지은 성막 안에 모셔놓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오던 날 이스라엘 전 진이 환호하며 사기가 충천해지고 의기양양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진 중에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환호와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던지 블레셋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서 블레셋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걱정을 하죠. 얘들아, 내일 싸움은 만만치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신을 모셨으니 내일 저들이 힘을 다하여 덤비고 신적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더하여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크게 접전이 이루어지고 그 전날 죽은 사상자의 각 한 10배쯤 되는 사상자가 더 큰 사상자가 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과 제사라는 행위로서 조종되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것을 바치고 신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는 정도로 결단코 오해될 수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요 증언으로 역사로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왕조 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바로를 치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진리가 있느냐라는 헛된 기대가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거기에 기대들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편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어떤 정의, 어떤 공의를 이룰 것이냐?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제물로 삼는 식으로 하나님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뜻에 너희가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구하는 정의가 너희를 보상하고 너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가 율법을 따랐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반대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조롱하는 저들을 쳐 주십시오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부터 친다고? 네가 잘못했다 라고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을 먼저 안 자를 치더라고요. 우리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경고와 어찌하면 저주에 가까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서움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되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로마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수가 죽습니다. 우리를 다만 혼내키고 우리의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 되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발음인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런 내 백성을 삼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 로마는 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너희는 안다고 하고 다른 길 가고 있다. 그거 아니다. 그걸 확인시키고 바로 잡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시는 겁니다. 만일 이 죽는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해하고 감사한다는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은 7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예레미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면서 한 명령이 최우선 명령이 뭐였느냐? 나에게 순종하라였다 이거죠. 나에게 순종하라. 제사를 꼭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 이전에 나에게 순종하라 였다 이겁니다. 순종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라. 순종하면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복은 나로부터만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복은 나로부터만 나간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옛날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것이겠지만 제가 어렸을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쯤에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는 그 교회들이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그 저녁 집회,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한 이해화가 아직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 나이, 지금 제 나이쯤 되는 목사님이 한 거니까 그분들은 일제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막 강제로 개화되던 그 시절입니다. 이제 어떤 시골 사람이 아주 그 깊은 정말 외진 시골 사람이 서울을 올 기회가 생겨서 서울에 온 것입니다. 와서 제일 놀란 것이 전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 돌아가면 서울 구경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물건으로는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따마를, 갑자기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전구, 그러면 이상하게 운율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 따마를 빼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죠. 이 사람이 이제 전기 따마를 천정에 묶어놓고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보게, 서울 구경 갔다 온 얘기 좀 하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올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뭐 답을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지금 신명기 6장이 하는 약속은 그겁니다. 너희가 전기 따마를 사오면 불이 들어오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되듯이 그 전원이 연결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찬송가 1장 가사가 그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순종하라는 순종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보람이 만들어지는 곳이 다른 데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됩니다.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주와 축복의 장입니다. 28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그 성품으로나 그 의지로나 능력으로나 너무나 충분하시다.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복을 받느냐라는 세어보고 헤아려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로 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두에게 보이시는 것, 두려워할 만큼 보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며 오늘날에도 허락하는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인 성전을 허물어야 했던 이유며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며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뜻에 대한 이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수단과 필요로서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부요하심에 여러분을 항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리했던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의 가장 큰 이유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 와서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왜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는 놔두고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분노죠.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메시아로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과 분노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죠. 그럼 노골적으로 대들 순 없죠. 여러분이 약자니까. 그러나 항복스럽지 않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란 말입니까?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을 안 것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긍휼과 자비와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뜻과 그의 참으심에 대하여 그것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 다른 무엇으로 더 채울 필요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아쉬울 것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신자이기 때문에 더 고달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증언하고 여러분 생애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리 죽여도 오지 않는 평화, 예수 안에서 아무리 지고 당해도 빼앗길 수 없는 평화, 둘을 비교하십시오. 거기서 이기십시오. 거기서 지지 마십시오. 언젠가 예를 들었듯이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이 간 길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 십자가에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거기서는 제가 꼭 내려옵니다. 꼭 거기서는 집니다. 내려와서 귀싸만 데 갈기요.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이 안 내려오는 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무시무시한 평화입니다.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이웃들을 쳐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확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이 믿음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